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다리던 구약 성경 공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 잘 지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구역장님들께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우리 표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입니다. 이 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이어서 사무엘상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가능한 한 구역 공부에 참여를 참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그 신앙의 총론 원칙에 대해서 말한다면 구역 성경 공부 나눔을 통해서는 신앙의 강론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저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런 것에 궁금증을 품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사는지를 서로서로 확인하고 확인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런 나눔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구역 모임 이름이 구역 성경 공부입니다. 이름이 그 내용을 말합니다. 여러 교회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우리가 구역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첫째 구역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 구역은 식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묶어주신 사람들과 함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잘 섬겨주시고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을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요즘 교회의 다양한 그 우리 교회처럼 소그룹 모임들의 나눔 속에 말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말씀이 빠지고 나면 결국 세속적인 가치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잘 나누시고 그 후에 삶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임 장소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장년들께서는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일정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에서 모이기를 원하시면 주중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서로 사용하려고 하면 공간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구역 숫자가 352개입니다. 그 구역들이 한꺼번에 교회에서 모이겠다고 하면 공간이 없습니다. 예, 가능한 한 주일에는 청년들과 어쩔 수 없이 주일에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역들에게 잘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중에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좋은 이유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나눔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얘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중에 교회에서 모이시든 아니면 가정에서 모이시면 충분히 나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구역장님들은 교환을 자기 말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주 목사가 이런 얘기 했어요가 아니라 네, 자기 말로 최대한 바꾸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최고의 헌신은 구역장 공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 듣지 않으면 전달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구역장 모임에 빠지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내가 배우고 또 복습을 해봄으로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고 그것이 1년 동안 축적되고 나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오전에 구역 교환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혹시 예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운받으셔서 댁에서 예습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1번 에베소서 2장 22절 암송해 보십시다인데 제가 다 써놔드렸죠. 예, 오늘 혹시 외우신 분은 암송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읽으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 암송하십시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사무엘상은 전환기의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신정,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왕정, 왕의 다스림으로 바뀌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정을 요구한 것은 주변 나라를 본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왕을 세우려고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주변 나라를 본받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으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너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본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을 선지자 사무엘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는 난임의 여인 한나로부터 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바꾸시는데 알려지지 않은 한 난임의 여성을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난 뒤 약 1개월 정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0장과 11장 사이에는 한 달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2번 1절에서 5절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합니다. A번 길르앗 야베스를 치기 위해서 올라온 나하스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한번 보실까요?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자손이요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예, 롯의 후손입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에 소알에 살던 롯이 두 딸과 함께 산에 있는 동굴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와 두 딸의 바르지 못한 행동이 후손들을 적대적인 관계에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오랫동안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혹시 과거에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나의 미래에는 지금이 과거가 됩니다. 지금의 삶이 후에 디딤돌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번 암몬왕 나하스가 야베스 지역을 포위했을 때 야베스 사람들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예, 우리와 언약하면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조건부 항복입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 그 사사시대 때 입다가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을 넘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패퇴를 당하고 돌아갔는데 그때로부터 약 1세기가 지났습니다. 다시 힘을 모아서 지금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만큼 큰 일이었고 또 두려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의 때에도 기도합니다. 일상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라고 해서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위기 속에 있지 않을 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위기 때를 대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C번 야베스 사람들의 조건부 항복에 대한 암몬 왕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보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예,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언약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오른쪽 한쪽 눈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뭐 일상 생활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리감과 공간 감각이 많이 상실되어서 전쟁을 치를 때 활을 잘 쏠 수 없습니다. 또 투석기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또 당시에 지금은 뭐 총을 들고 싸우고 하지만 그때는 다 이제 뭐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른손에는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방패를 이렇게 들면은 왼쪽 눈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눈을 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 눈을 뺀다고 하는 것은 전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고대 세계에서 눈을 뽑는 것은 거세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큰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는 자신의 조상들이 입다에게 당한 모욕을 지금 복수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다시는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예, 그것을 꺾어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디번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 보시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예, 이레 동안 말미를 달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찾아보고 그때 싸울 만한 사람이 없으면 완전히 항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하는데 그래 그렇게 해봐 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이렇게 허락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이 전쟁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굉장히 우습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그 도울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지금 그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다. 야, 니네 동족이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 왜 와서 안 도와주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혹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을 모아와서 전쟁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이 나하스는 충분히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18절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2번 암몬 왕으로부터 7일간의 유예 기간을 얻은 야베스 사람들은 전령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예, 이 기브아에 보냈는데 그 기브아에는 사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스라엘 그 지명이 익숙하지 않은데 그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약간 길쭉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요단강이 길게 흐르고 요 아래쪽에 그 염해의 사해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요단강이 흐르는 그 좀 약간 중간 위쪽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지명이고 요 사해 그러니까 요 염해의 요 꼭대기에 그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 조금 위가 이 기브아입니다. 이 그 야베스 그래서 그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까지는 약 74km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러 도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도시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이 기브아를 바로 언급하는 것은 예, 지금 사울이 살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은 그 어떤 레위인의 첩이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열한 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이 베냐민 족속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 다 죽어서. 그때에 야베스의 여인들이 처녀가 400명이 그 베냐민 지파에로 시집을 가서 그쪽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와 기브아는 좀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는 혹시 외면해도 기브아는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갔고 거기에 사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F번 베냐민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시 우리 사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전령들이 세겨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예, 소리 높여 울었답니다. 지금 사울을 왕으로 뽑아놓긴 했지만 아직 중앙정부 있는 것 아니고요. 어떤 군사 지휘체계 있는 것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그때 죽임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미약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도 그러니까 그 시집온 여인들 그 가족들이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울었답니다. 예, 이 사람들도 이때에 왜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이런 생각을 안 하는지 예.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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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다가 우리는 막 울고 그냥 끝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G번 사울은 어디에서 오다가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5절 보시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예, 밭에서 오다가 예,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은 예, 우리 앞장에서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왕으로 뽑혔거든요. 그 12,000명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그런데 지금 농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의외죠. 예. 그러니까 왕으로 뽑히고서도 그 이스라엘의 삶은 그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그 어떤 왕이 들어섰다고 해서 막 왕정체제를 한꺼번에 바뀐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늘 해왔던 대로 그 뭐 지파 중심, 가족 그 족속 중심이었습니다. 가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왕이 뭐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크게 할 일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왕이 된 후에 소를 몰며 밭에서 일하는 것은 이 왕이 수행한 일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목축을 많이 했고 이 농사를 짓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산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축은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농사는 국가적으로 손을 대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은 그 강우량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고 또 땅이 알맞은 그 종자를 선택해야 하고 이러한 등등의 굉장한 전문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농사를 장려하고 또 시민들이 식량을 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왕의 중요한 직무였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굉장한 위기인데 이 위기에서 잘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일상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흔히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웅은 어떻게 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영웅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그 시대를 치유하고 해결할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일상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의 장이 열립니다. 큰 3번 6절에서 11절은 지도자의 중요한 두 가지 두 번째 세 번째 자질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A번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6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예,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그 위기 상황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예, 기브아에는 그 왕인 사울이 있었지만 당시 거기 뭐 정치 시스템 또 행정 관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울에게는 그 충성을 맹세한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의 군사 의력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게 임했다는 겁니다. 소위 덮친 것입니다.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것입니다. 이 지도자에게 또 특히 영적인 신앙의 지도자에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 뭐, 미국에서 그, 목회하는 사람에게 제일 큰 욕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는 것은 지도자에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에게 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노. 그 다들 보셨겠지만 그 BTS 방탄소년단을 만든 그 방시혁 대표가 그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분노라고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분노는 그 세상을 저주하고 뭐 그 야유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택하는 것과 관습과 관행을 따라서 따르는 것에 대한 분노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만하면 됐어. 그러한 것에 대한 분노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분노를 일으켰던 것도 이 상황, 이 외적이 침입해 왔음에도 그저 울고 있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B번 사울이 소를 조각내어 보낸 후 사람들을 소집했을 때 몇 사람이 전쟁에 지원했습니까? 8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예, 총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사울은 비로소 이제 왕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왕의 명령은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사들이 소집할 때는 따르지 않기도 하고 또 부르지 않으면 항의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이 11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한 이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그 예를 들면 그냥 평소에 늘 와서 예배 드리는데 평소에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아 오늘 말씀 좋았어 아니면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웠어 그러고 이제 보통 돌아가는데 어느 날에는 뭔가 사로잡힌 듯한 뭔가 나를 집중하게 만들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데 내가 앉아있는 것 같지 않고 또 기도를 드릴 때도 그냥 평소에는 늘 그냥 쭉 기도 드리는데 뭔가에 누군가가 나를 꼭 쥐고 계신 것 내 앞에서 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종종 아니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가요? 예, 그 설교를 할 때도 어떤 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지금 제가 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셔도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다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아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너무도 또렷하게 느껴지는 예. 그때는 이제 그런 느낌이 지금 온 이스라엘에게 함께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으는 것이 마지 못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왕이 새 왕이 불렀으니까 한번 가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모아주셨다는 겁니다. 7번 사자들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일 구원 즉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9절 한번 보실까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예, 기뻐했답니다. 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가장 그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던 소식이었죠. 예,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거기에서도 우리를 세우시고 건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디번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작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1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예, 그 군인들을 예, 배치를 3대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셨는데 우리 한꺼번에 쳐들어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 3대로 나눈 것은 그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도 그 300명을 100명씩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신앙은 바르게 생각하는 힘입니다. 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믿어서 결코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표현을 빌면 그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 드리는 예배가 우리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적 예배가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온 이성을 다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온 이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신앙적입니다. 나번 공격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 새벽에. 새벽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이죠. 그날 낮에 야베스 사람들이 내일 항복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승리의 분위기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잔치를 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정말 실제 어떤 안전한 것이 이렇게 그 포물선처럼 이렇게 걷는다면 가장 안전하게를 느낄 때는 그 꼭지점에 있을 때 아닙니까, 정상에? 그럼 그때부터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경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만 경계의 끈을 놓치면 신앙은 끊임없이 추락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1번이 영적 긴장감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을 빌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잃으면 신앙은 이내 형식화되고 또 이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답은 결과 둘도 함께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둘도 함께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비로소 이제 자신이 왕의 왕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거기에 우리의 순종함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역할을 다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도 우리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우리는 무책임하게 노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실 수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보고 농사를 죄송합니다. 우리 보고 농사를 지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만나를 먹겠다고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큰 4번 12절에서 15절은 지도자의 자질 네 번째를 보여줍니다. A번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 사울은 지도자로서 견고해졌습니다. 이전에 백성들이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죽이자고 할 때 사울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예,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그들에게 포용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관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사울의 지도자됨은 스스로 드러내는 왕권, 나 왕이야, 너희들 나 뽑은 거 알지?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에 의해 감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왕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B번 사무엘이 백성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예,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은 수치가 굴러가다의 뜻입니다. 수치가 굴러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길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길갈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10번 길갈에서 사울이 왕으로 즉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무엇입니까?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감사와 친교의 제사입니다. 즉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언제나 감사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뭐 주일에 감사헌금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을 내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5번 결론 A번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는 모습에서 지도자의 자질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웨서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예, 성실성입니다. 예, 왕이 되었음에도 그 원래 짓던 농부의 삶을 그대로 예, 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믿음은 일상이 강해야 합니다. 예,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습관적인 믿음은 참 좋은 믿음입니다. 오히려 습관이 되지 않은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당연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매일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마치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거 하려면 온 힘을 다 써야 하고 대부분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여전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강해야 합니다. 4번 6절 네,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예,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함께 주는 것 참 좋죠. 또 힘 있는 사람이 곁에서 도와주는 것 우리 큰 도움을 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답은 11절 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예, 바른 이성입니다. 예, 치밀한 예, 군사작전을 지금 그 꾀하고 있는 거죠. 예, 믿음은 이성과 함께 갑니다. 그래야 견고해집니다. 마지막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예, 포용성입니다. 포용성. 예, 비난을 했던 사람들까지 다 수용을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행했던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교만을 떨 수가 없습니다. 예, 받은 은혜는 나누는 은혜로 예,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 B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4번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 예비해 주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비해 주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각 시대에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는 예, 모세가 있었죠. 또 뭐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예, 포로지에는 에스겔이 있었고요. 또 이 그 예루살렘에는 그 예레미야가 있었고요. 또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뭐 그 에스라가 있고 스룹바벨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성벽 쌓는 데는 느헤미야가 있고. 예. 가만히 돌아보면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해 주지 않으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과 지혜입니다. 나번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역사를 따르는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과 싸울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과 전쟁 준비가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닙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같이 멈추었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브레이크와 하나님의 엑셀러레이터와 같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서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겠다는 것입니다. 답은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 역사의 순종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을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반대했던 사람들도 함께 포용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신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10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갑은 예수님의 지적을 받은 율법 교사들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태도와 본을 보이지 못하는 태도와 위선과 진리를 독점하려는 부당한 행동은 하나님 역사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맡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연한 특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청지기이지 군림자가 결코 아닙니다. 나번 사울의 성실한 삶과 중심의 태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사울의 성실한 삶과 중심의 태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예, 우리의 겉만의 순종은 위선을 낳습니다. 그러나 중심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낳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로 드러납니다. 우리 자신이 은혜의 저장고이고 그 은혜의 종착점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썩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파이프 또 은혜의 정거장으로 여길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 오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제의 수요일 또는 성회의 거룩한 제 성회의 수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를 침략해 왔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살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서 왕으로 뽑혔음에도 그러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의 일에 충실하였습니다. 혹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으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사울을 사로잡아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잡히고 매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으로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온 이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으로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깊고 넓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과 또 올해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성숙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정거장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갈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일상생활 속에서 성실히 행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품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올 1년 동안 구역에서 수고하며 섬겨주실 구역장들과 권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